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이 시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묵은회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교만한 결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였는데 그때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부모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타락한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범죄하여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그러한 죄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패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교만의 죄악을 없애는 것 얼마나 참 힘든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펄전은 교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교만은 마치 밭고랑의 잡초나 사과나무를 말라 죽이는 병충해와 같이 제거해 버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죽여도 다시 살아나며 매장해도 무덤을 터뜨리고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1위를 사냥하고는 그것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라, 바로 여러분의 기쁨, 그것이 교만이다. 자기들이 교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망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겸손하다는 어리석은 자만심은 완전히 꽃이 피었을 때에 교만으로 입증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겸손의 흉내는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가장 교만한 것이다. 교만은 수천 개의 생명을 가진 죄악이다. 여기 표현을 보시고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교만은 수천 개의 생명을 가진 죄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은 그것의 독 위에 번창하며 그것의 수치 가운데서 번영한다. 그것은 또한 수천 가지 형태를 지닌 죄악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다.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인다. 그처럼 안개같이 신출 기모라는 도깨비는, 여기 도깨비는 이제 교만을 비유한 그런 것이죠. 그처럼 안개같이 신출 기모라는 도깨비는 당신에게서 빠져나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여러분의 무익한 추적을 조롱한다. 교만에 대해서 죽고 또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스펄전은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만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탈을 당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결국 그래서 패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손 아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교만하면은 반드시 일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mighty hand, 영어로 mighty hand,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손, 이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도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강한 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 교만하던 그 바로 왕을 내리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여기도 손이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열 재앙을 말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여기도 손이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강력한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왕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를 열 가지 재앙으로 내리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꺾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거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 것이죠? 바벨론 도성, 그 큰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로 건설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큰 도성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주고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거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교만하게 교만한 마음에 한껏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내려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내려치셔서 그는 그 즉시 왕좌에서 쫓겨났고요,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의 비참한 모습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능하신 손으로 내리치셨고 산산조각 내셨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셔서 졸지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시인은 처음에 교만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시하면서 크게 낙담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교만한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악인은 살펴보니까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대단히 거만한 그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잘 먹고 누렸으면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벌어들이는 돈이 마음에서 마음껏 생각했던 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교만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크게 실족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내가 매일 성화에 힘썼던 거, 그거 참 헛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기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교만한데도 그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재물이 많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크게 실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시편 73편에 나오는 시인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냐면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뭐 그것을 깨달았다 이래 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을 순식간에 파멸에 던지신다는 진리를 딱 깨달음으로써 정신을 번뜩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이 현상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악인은 너무 잘 되고 이 땅에서 자기처럼 성결하게 살고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기는 날마다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해답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 답을 얻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번뜩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보자면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면은 그들은 그 순간에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시인은 비로소 정신이 번뜩 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잠시 거만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하여 일격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이죠. 교만한 인생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잠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대단히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손대실 것입니다. 그때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겸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 교만한 인생들은 자신들과 레벨이 같지 않으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거만한 인생들은 레벨이 자신과 같지 않으면 상대해 주지 않고 깔보고 멸시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대단히 깔보고 멸시합니다. 얼마나 참 교만한 그런 본성을 가진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얼마나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리지 않습니까? 거만한 왕들은 백성들을 부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그러한 거만한 왕 밑에서 큰 고역을 치르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겸손하신 그런 분이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보내고 또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분명히 엄하게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일격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뒷부분에 있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참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법칙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그런 법칙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매튜엘리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구원과 높임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인내하며 그의 뜻에 순복하며 회개와 기도 그리고 그의 긍휼을 소망하는 일은 적당한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준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세, 둘째는 내세.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겸손한 그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매출리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인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펼쳐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높이 그의 마음을 높이 고양시켜주는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쩐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현세에서 도우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세에서 장차 올 세상에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겸손한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세에서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지위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현세와 내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 겸손한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고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길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2019년 새해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더욱 겸손한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겸손만이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뚝 솟아 있는 높은 봉오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을 모아두지 못합니다. 그처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낮은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모아두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 또 이 묵은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옵나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이 말씀을 또 한 해 동안 새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게 되고 정말 수치와 패망을 당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새로운 2019년 한 해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